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송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22편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고통과 괴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제처럼 그런 비참한 마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일종의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또 어제처럼 마음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위기도 사실 늘 닥쳐올 수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와 찬송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과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기만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는데 누구냐 하면 야곱의 모든 자손이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입니다. 이것은 22절에 있는 회중 그리고 앞에 있는 형제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서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 마비되어서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회중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래서 이 찬송과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큰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힘이 들고 아프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하는 사람은 큰 아픔과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배와 찬송은 승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 속 편한 사람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회중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이거나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속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이 아니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깊이 병이 들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원칙을 지키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는 웃으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믿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는 찬송은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송을 한두 번 하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찬송을 해도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번 찬송해서 일이 쉽게 풀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찬송해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과 아픔과 탄식을 짊어지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음이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편해져서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찬송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겠습니까? 그것은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포기하지 않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이 타락한 세상, 이 어둠에 매인 세상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짊어진 사람의 찬송을 받으신다 혹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의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많아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는 그래도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설령 짊어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남들에게 내어놓을 뭐 그런 어떤 뭐 좋은 것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래도 형제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예배를 주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주눅들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 찬양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4절은 1절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 2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시편 기자가 고통과 슬픔에 매여가지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오늘 24절에서는 그런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고통 중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고통 중에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1절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1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본 사람은 24절이 같은 사람의 고백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이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고통을 짊어지고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은 24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1절 같은 그런 비참함, 1절 같은 그런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본 사람은 2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을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찬송은 결심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겠다 결심하지만 찬송을 결심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 기도는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찬송도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찬송하다가 보면 아,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그 동력이, 그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찬송하고 결심하고 예배하고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보면 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때 내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내 찬송할 수 있는 힘은, 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고난을 짊어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아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감사 헌금은 이 화목 제물이거든요. 화목 제물은 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는 내장 부분 태워드리고, 레위기 3장이 있어요. 그리고 앞가슴과 제사,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 이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서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왜 먹고 배부르는 것이 나오느냐 하면, 서원을 갚는 제물은 화목 제물이고 그거는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찬송할 때 그런 잔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고통과 근심을 짊어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안에는 아,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면서 한턱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어제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거의 죽어있는 영혼, 다 무너져 내린 영혼, 모든 뼈가 으려져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영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너희 마음은 살지어다, 너희 마음은 좀 하여튼 생기 발랄하고 너희 마음 힘이 있어질지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을 짊어지고서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힘이 들지만 나보다 더 속편하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 너 기도하며 살아야 돼, 너 복을 받아, 뭐 네가 복을 받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밑에 자기를 매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도는 속 편한 사람이 하는 거고, 예배와 찬송은 걱정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으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이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전도자였다고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어도 예배할 수 있고,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나는 힘들지만 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요. 너희 마음은 살지어다,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사실 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세상의 속편하고 건강하고 걱정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이냐, 아니면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세상의 화려함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원하는 복은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인 것을 우리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시므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시편이 대단히 선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용맹해졌어요. 용맹.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예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29절에 풍성한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거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날이 올 거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기쁨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요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기 후손들 태어나는 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이런 믿음인 거죠. 믿음.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많은 재물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물려줘야 자식에게 좋은 건 물려준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 내가 평생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어쩌면 우리는 50대 60대 성도들은 옛날 어른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면서 자라와서 옛날 어른들은 가진 것 없어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밤새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어서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고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는 옛날 어른들에게 아 기도는 저렇게 금식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준 어른들 보면서 자라온 세대는 그래도 아직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세대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무릎붙게 하는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서라도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